사도행전 17장을 공부합니다. 제목은 다시 갈 수 없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남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먼저 역사와 지도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마케도니아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 본토뿐 아니라 페르시아, 이란을 정복하였죠. 세계사에서 위대한 정복자로 꼽힙니다. 대왕이라고 불리죠.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다른 지역의 문화를 융합하는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인의 시조로 여겨지는 헬렌이 헬레니즘의 바로 그 헬렌입니다. 헬렌이라는 그리스 사람의 정체성에서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 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국. 그런데 제국이면 그 제자가 있으니까 알렉산더를 왜 황제라고 안 불러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러요. 대왕. 원래 황제의 칭호는 동양 중국에서 사용되던 명칭입니다. 황제의 황자는 그 천상의 개념의 황자예요. 하늘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가 황입니다. 제는 신화 속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황제는 단순한 세속적인 지배자가 아니에요. 신성한 권위를 지닌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만한 타이틀이죠. 황제는. 진나라의 왕이 춘추 전국을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황제가 됐습니다. 그게 황제의 기원이에요. 그 이전 사람은 황제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진황제를 안 하고 진시황제를 하거든요. 이 시자가 뭐냐면은 시작할 때 시자, 기원, 시작. 처음 최초의 황제이기 때문에 시황제, 진시황제라고 불립니다. 그게 BC 221년이라고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보다는 한 150년 이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알렉산더의 그 그리스하고 비교를 하면 150년 차이 나는데 뭐 옛날이니까 별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양사에서 첫 황제는 알렉산더 황제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로마의 시저의 양아들이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자이반 타이반으로 황제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교만하죠. 사람인데 자기가 뭐 좀 공을 세웠다고 황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BC 27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30년, 25년 전 이야기예요. 이때부터 로마를 로마 공화정이라고 안 하고 리퍼블릭이라고 하지 않고 엠파이어, 제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타이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년 앞선 알렉산더를 황제라 부르지 않고 대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출신이 마케도니아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알렉산더 대왕 출신이 마케도니아라면 마케도니아 문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왜 헬레니즘 혹은 그리스 문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마케도니아는 그 왕이 다스리는 반면에 이 그리스는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치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스파르타 이게 다 왕이 없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스, P-O-L-I-S. 도시국가가 있었다는 말은 왕이 없었다는 말이고 알렉산더의 아버지는 필립 2세인데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를 침략해가지고 차지하게 됐습니다. 마케도니아 그 북쪽에 있는 왕이 남쪽에 있는 폴리스 지역들을 다 전쟁을 쳐서 빼앗은 거죠. 그런데 그리스에 탁 가보니까 플라톤이 있고 소크라테스가 있고 뭐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거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학문과 문화가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죠. 힘으로는 땅을 정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게 더 좋았다는 것이죠. 그리스의 말과 문화를 좋아하고 전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니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복지에 수많은 폴리스 도시를 알렉산더가 이제 세웠고 헬레니즘 문화가 시작되었고 그게 한 2, 300년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도 바울 시대에 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하는 땅이 지금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그러나 그리스의 문화와 헬레니즘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워낙 강력하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는 주목을 받아 개성이 되었어도 마케도니아는 정치적 기원으로만 남았을 뿐 그 정체성은 희미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하고 그리스 사람하고는 인종도 틀려요. 지금 말도 틀립니다. 소통이 안 된대요. 사도행전 17장을 공부하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이웃의 베레아, 요 세 도시를 사도 바울이 거쳐서 선교여행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라고 되어 있죠. 에게해를 끼고 있는 마케도니아를 그리스의 지방으로 묶어놔 버린 거예요. 자,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바울이 환상으로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이라는 땅에 첫 발을 내디딥니다. 그것이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이 첫이라는 것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이 있어요. 군대들이 이게 엄청나게 주둔을 하니까 그거 먹고 살려면 도시가 이게 융성을 해야 됩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라. 지난주일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전도, 복음전도는 아까 황제 이야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황제라는 말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선포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두들겨 맞았으며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착고에서 풀려나고 이에 놀란 간수가 제수 탈옥의 잘못을 알고 두려워하여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이 간수가 믿게 되고 간수의 가족까지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앞에 16장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카와 베레아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17장인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선교팀인데 이 세 사람은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도착한 것은 데살로니카라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세 친구, 바울의 선교팀은 데살로니카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께서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분 당신들 다 머릿속에 개념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한 거 당신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뭐 믿는 사람이 생겼고 헬라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좋아한 건 아닙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몇몇은 바울이 이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너무 인기가 높으니까 질투한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말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네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죠. 우리 성경에는 소동을 일으킨다. 이들은 도시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제이슨이 있었는데 그 집에 바울이 묵었거든요. 그래서 그 깡패들이 그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미 그 집을 떠나버렸죠. 아마 정보가 샜던 것 같아요. 이 깡패들은 화가 나가지고 제이슨을 잡아왔어요. 그 집주인을 잡아와가지고 경찰들한테 이제 끌고 간 거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자, 로마 황제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 예수님이 황제를 대신하는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도 뇌물이 많았으니까 돈을 좀 주고 풀려났습니다. 벌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마을 베레아로 피신 갑니다. 베레아는 조용한 도시였는데 우리의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신사적이었다고 하죠. 바울이 전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그 말이 구약 성경 말과 틀렸는지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중하게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 난리쳤던 데살로니가 이제 소문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또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베레아까지 쫓아간 거예요.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은 다시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저 아래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간 것 같아요. 실라와 디모데 그 일행은 베레아에 남아 있었더랬습니다.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깡패들이 와서 막 습격을 하니까 막 얼마나 막 다급하고 황급했겠어요. 빨리 이제 빠져나왔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작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그 데살로니카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뭘 알려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편지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내용 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황급하게 떠나게 되었는가? 그것만 아시고 그 후속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는가? 그거를 미리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카 전서입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2장 14절, 17절, 18절 이렇게 썼는데 바울이 베레아로 피신한 후 데살로니카 교인에게 쓴 편지 내용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지금 우리 사도행전 17장 안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뻔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데살로니카 사람 너희들도 고난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느라. 데살로니카 가고 싶어요. 근데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깡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두 개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피신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소식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누가 연락 안 해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장 1절에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카 사람들한테 편지를 왜 썼느냐는 것이죠. 너희들도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주 탄탄한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또 참다 못합니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그러니까 꼬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부렁 선생이 와서 이상한 말로 가르친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는 선교만 해가지고 물러나면 안 돼요. 선교를 하면서 아주 단단한 성경적인 지식이 깔려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교리입니다. 닥트린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 이것은 닥트린이에요. 교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게 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는 그냥 나사렛 청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면 그거는 가짜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하나 더. 편지를 쓴 이유가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 찬송을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예, 성령께서 이렇게 모든 우리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내가 사람으로서 뭐 선생으로서 한 거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카 후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아까 빌립보 나왔었죠. 고난과 능력을 당해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우리의 권면은 우리의 티칭은 우리의 가르침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가르치는 이 교리는 진짜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가짜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짜. 가짜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물타기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단단히 경고를 합니다. 바울이 떠난 후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진 성도들이 다양한 도전 중에 가짜 속임수 가르침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더 다질 시간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편지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는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난 후 그 사람들의 신앙 상태와 그들이 겪는 상황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교리적인 가르침을 이제부터 우리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직 교리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앞으로는 이제 교리 이야기 이제 나올 것이란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격려하라는 그러한 실제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재림은 종말론이죠. 종말에 대한 가르침,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앞으로 저도 바로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의 선교는 그냥 말씀의 씨앗만 툭 던지고 간 것이 아니고 씨앗이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도록, 즉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만 썼습니까? 빌립보서도 썼어요. 꼭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오늘 제가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의 여행지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아쉬운 말, 못다한 말 잔잔하게 남겨드렸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저희들이 이제 알았사오니 앞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심겨졌고 하나님께서 물 주시는 대로 자라며 열매를 맺게 되는지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